우리 같이 읽을까요?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재능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대함이 많은 동물의 본능을 제어하면서 조련하는 능력이에요. 다루기 쉽지 않은 그 동물의 본능을 제어하면서 조련하는, 훈련하는 능력, 이거 대단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예를 들어서 뭐 사자라든지 호랑이, 원숭이 다 훈련됩니다. 새와 앵무새, 솔개, 벌레 여기는 파충류 말하는 것입니다. 뱀 훈련되어지고요. 바다의 생물, 돌고래 훈련되어집니다.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동물을 자유자재로 조련하는 그 사람 자기 혀는 길들는데 실패하고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절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에 대해서 너희들이 들은 적이 있다. 진짜 칼로 사람을 신체적으로 죽이는 그것을 우리는 살인이라고 규정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분노한 가운데 그러면 터져 나오는 게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사람이 상대방 그 인격이 살해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가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인을 하게 되면 그런 끔찍한 범죄에 대한 상응하는 불로서 심판에 처해지게 되는데 말로 형제를 이러이러하게 인격살해하게 되면 동일하게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로 하는 살인이 가능하다.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온 세상에 태어나고 이 가운데 호흡하고 자라왔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독자적으로 생존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 인격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독을 풍기는 그런 말들을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르렀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들, 들어온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형식으로, 모습으로 자라오지 못한 지금의 내가 내된 여기에는 사람의 말로 말미암아 읽으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큰 뭐라고 그럴까요? 전쟁의 여파, 희생자일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용도 변경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 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용도가 있는데 그것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변경이 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 송축하는 데 사용했던 혀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혀가 한 번도 저주하거나 욕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던 적이 있단 말입니까? 예, 그래요. 이 혀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동물의 이름을 짓는다든지 하나님과 교제한다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교제하고 심지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동물의 이름 지으면서 희락 가운데 세우고 격려하고 저주로 다른 사람을 또는 깎아내리거나 그 상처를 주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용도로 한 번도 안 쓰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죄가 유입되는 즉시 책임 전가와 비난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잘못했고요. 그 여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처음으로 인도해 왔을 때에는 그러한 극단적인 이 말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이제 이 이상한 현상,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마치 관찰하다가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샘물을 마치 막은 생수가 똑같은 입구에서 생수가 이렇게 콸콸콸 나오다가 한 5분 뒤에는 또 염분이 섞인 물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맑은 생수가 나오고 그런 곳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입에서는 너무도 영리적인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괴이한 현상을 의문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생산 못해요. 포도 덩굴에서 무화과 나무 따지 못해요. 이거는 순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지으셨는데 여기에서 원래 창조 목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두 가지 역할을 하도록 내가 허용하는 것은 지금 잘못 운용하는 것이다. 마치 기능상으로는 그것이 가능해요. 기능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저주하는 것 기능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지도록 원하는 거예요. 마치 물 끓이는 포트 있죠. 요즘도 그런 주의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보면 물 끓이는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죠. 근데 혹시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사항에 보면 제가 팩트체크한 거에 의하면 라면, 커피, 보리차 등은 넣지 마세요. 그래서 라면을 끓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장이 나면 AS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물을 끓이는 이 포트에 라면 끓여져요. 그런데 라면 끓인 용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만들어 놓으신 그런 원래의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을 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혀를 길들이는 것을 가능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우리가 강의할 때 이 구절을 1, 2절 다시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인격으로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갖기를 원하는 장성한 분량에 있는 그 사람을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런 표현을 썼고요.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온전한 사람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헬라어 상에 등장하는 형용사는 같아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무엇에 실수가 없으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생명을 살리는 데 소용되는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목표 삼아야 돼요.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힘을 다해야 되는데 세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동 교회 박혜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과거에 말로 말미암아서 너무 많은 실수를 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천천히 말하기를 연습하는 데 헌신했답니다. 그런데 결심을 해도 안 되니까 의지적으로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입에 작은 자갈을 넣었대요. 입에 조그만 구슬이라도 입에 넣고 말을 하려고 하면은 빨리 말하면 혀를 깨물거나 이 다치기 때문에 천천히 말해요. 이 돌을 일곱 여덟 개 잃어버리기까지 훈련을 했답니다. 저는 신앙 초기에 일본이 강의하는 목회자들을 대상해서 강의하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경질이 날 정도로 느리게 말해요. 처음에는 제가 신경질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3일 금식을 하면서 그 순복음 오산리 기도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3일째 지금 배가 고픈데 그리고 목사님이 나와서 저는 모르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일부러 장난치듯이 천천히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받은 인상은. 그런데 그분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무든히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신 분이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정말 저 숙연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이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저한테도 당부하는 말씀으로 같이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꼭 혀를 통제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여러분 새겨놓으시고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암송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기에 나와 있는 혀를 통제할 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했을 때 여러분은 이 악한 말을 외설적이고 욕하고 저주하고 분노해서 화내는 그 카테고리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가 우리 자녀나 배우자나 어떤 동료나 친구나에 대해서 가능성과 잠재력을 잘라버리는 말을 하면은 악한 말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너 맨날 왜 그 모양이니? 이 말이 악한 말이에요. 그 말은 결코 사람을 세우지 못해요. 다시 시도할 의욕을 끊는 그런 정죄의 말이 있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걸 왜 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것을 듣는 그 사람이 건설적인 뭔가를 만들어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아니에요. 네 그럴 줄 알았다라는 이 표현은 그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과는 정반대의 어떤 효과를 자기 자신에게만 뭔가 속이 후련하게 하는 효과를 내지 구속하는 redemptive한 영혼을 주님 앞에서 일으키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비꼬는 말 하지 마십시오. 재벌은 남주나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삶의 악순환을 초청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죽겠다 하는 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통제해야 되고요. 여기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침묵하는 거예요. 천천히 말하고 침묵하고 이제까지 내가 말했던 그 패턴을 돌아보아서 내가 화들짝 놀라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그러면 큰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생각에서 말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declare, 선언을 해야 된다고요. 고백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 영혼이 알아듣도록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103편 1, 2절에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이 부정적으로 아니면 위축되게 아니면 걱정으로 판단으로 이렇게 갈 때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했을 때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3절 5절에 보면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의 상태가, 생각의 상태가 어두워진다 싶으면, 부정적으로 되어진다 싶으면, 사소한 것에도 짜증을 내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다 싶으면 내 영혼에게 명령하셔야 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정말 당연한 이야기인데, 성령 하나님, 이 Holy Spirit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셨어요. 온전히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요? 성령을 물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를 지금 지배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케 해 주십시오. 강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자연인으로서 정복하기 힘든 이 혀가 통제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는, 통제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것 중에 마지막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예요. Self-control. 혀가 절제가 안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집회 같은 데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집에 돌아와요. 이상하게 그 전에 자신이 쓰던 말들, 자연스럽게 쓰던 말들, 그 말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라고 해요. 저 동의하거든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지배하셔서 그 개인을 지배할 때, 다스릴 때 혀에서는 그 나오는 말이 희한하게도 절제 상태로 들어가요. 아, 이 말 하면 더럽게 여겨진다든지 이 말은 좀 자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크게 지배하면 절제력이 생기고 그래서 혀가 통제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바벨탑에서요, 혀에 혼란이 일어났고 오순절 사건 때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의 혀를 터치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큰 일을 난국방언으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혀입니다. 이 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통제할 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 살 수가 있습니다. 혀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풀어내버리면 호시탐탐 우리 영혼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위해 돌아다니는 그 어둠의 영의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아, 통제해야 되겠구나 하는, 혀를 길들여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를 느끼고 또 여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깜짝 놀라면서 다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서 프랙티스하고 실수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시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결한 도구로서 진실한 도구로서 그렇게 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혀를 사용해서 명령하고 또 기도가 응답되기를 구하거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기도 강구 시간을 사용해 주십시오. 다가오십시오. 성령 하나님, 여기에 가룩한 임재로 주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우리부터 발끝까지 충만케 하시고 혀와 관련된 진리에 문을 열어주십시오.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알게 해주시옵시고 보게 하시고 생의 바퀴를 주지 않게 만들고 이제까지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던 무언가가 있다면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